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 자체에게 힘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상을 등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짐, 이런 제목입니다.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또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 정의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의 하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모를 때, 세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어릴 때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공부하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니까 잘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살만한 곳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실제로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화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이 뭔지를 이제 경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모두 잘 되는 게 아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모두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지요.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을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소수의 몇 명을 빼놓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내내 세상 사람들은 거의 평생 굶주렸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살지를 못했어요. 인류 내내 거의 그랬습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인류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현대의학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잔인할 정도로 가난하지요. 최근 2020년도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 억만장자 2,100명이 세계 인구 6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인구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가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다는 거죠. 가진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여러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내전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목숨을 건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테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여자들이 밤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 몇 개 안 되는 국가에 사실 속해 있는 거예요. 밤에 뭐 8시, 9시 이후에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지를 연구하고 또 그런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내지요. 사람은 마약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마약 중독에 빠뜨려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만 돈을 벌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회예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매춘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소아성애를 하고 수간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고문하고 심지어 인간이 인간의 살을, 인육을 먹고 사람은 사기를 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자살하고 자살당하고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고 또 인간은 권태를 참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거, 뭔가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인간은 그 이 심심한 거, 무료한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죄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인간은 극한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되는 세상은 사실 이런 거예요.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 세상은 굉장히 험악하고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사실 그 인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천년 전이나 오천년 전이나 사실 본질이 다른 건 없어요. 그 누리는 어떤 문화 혜택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실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전쯤에 그 세계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세계 상황이에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 즉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원형의 이 지구 바깥에서 이 지구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이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한마디로 이 인간 전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딱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 그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폭력이었다. 바이올런스. 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런스라는 단어가 이제 폭력으로 보통 해석되고 뭔가를 위반하는 거죠. 위배되는 거. 그렇죠. 뭔가를 어기는 거. 뭔가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놓으셨던 뭔가를 위반하는 그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득 찬 이 폭력의 결과가 부패라는 것입니다. 부패. 이 전 세계가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썩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건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특별히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꼬여 있거나 완전히 그 악에 찌들지 않고 정상적인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한 심성을 이렇게 많이 유지하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렇게 폭력이 가득하고 부패한 이 세상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 아, 이런 세상에선 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좀 빠져나가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열리고, 또그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세상에 대한 환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은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것,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환멸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구원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환멸을 느끼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혹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훨씬 더 좋은 뭔가를 보았을 때이 세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거 누군가 인쇄를 잘못해놨나?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우리 유태인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유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러듯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조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열두 아들, 특별히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이 70명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함께 거기서 한 남자만 60만,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한 2,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왕국을 이루는 일이 구약 성경의 이제 줄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육적으로 유태인들에게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유태인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believe라는 영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았던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get ou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get out of there 그러면 거기서 나와 그런 뜻이잖아요. get out 나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떠나갔다, depart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멀어져 간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아브라함만 떠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 원래 사레였죠. 사라와 함께, 그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또 아버지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같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바로 앞장 11장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31절서부터 보시면, 11장 31절서부터 보시면, 데라, 이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고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나온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좀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생각한 바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떠나라는 말씀이지, 어떤 뭐 아버지가 함께 떠나온 것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아내도 같이, 사라도 같이 왔고, 롯도 조카도 같이 온걸 보면, 아버지가 함께 오신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첫 번째 스텝이 뭐냐?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속해 있던 그 어떤 세상, 즉 고향, 조상 대대로 거하던 그곳, 그 세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조상 대대로 살던 곳에서 느닷없이 그곳을 떠나서 자기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타지로 이동해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람 이동이 잦고 교통도 발달하고 이런 세상에는 뭐 우리가 원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짐 싸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터전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부족을 함께 형성해야만 침입을 받지 않고 이렇게 힘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부족, 씨족, 부족 국가 형태에서 그 집단을 떠나서 어떤 타지로, 그것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타지로 이동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우리 생각하듯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어떤 단서를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가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이 부활을 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돼서 신문받고 이제 핍박당하고 하는 중에 이제 자기의 그 믿음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자기 고향을 기꺼이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나타났던 존재는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 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천사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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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압도하는 빛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이 사울을 눈멀게 했던 그 예수님처럼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도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순간에 그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 또 아내 사라도 함께 그 장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못 봤는데도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같이 떠나 나왔다면,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봤으니까 정말 그냥 자기를 압도하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아브라함이 떠난다니까 그냥 그래 가자 이러고 떠났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닐까요? 어쨌든, 보고 떠났을 수도 있고, 함께 봤을 수도 있고, 뭐, 아브라함만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일생 일대에 있어서, 75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이 이 사람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완전한 전환점이 이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나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살면서 그 갈대아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상식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던 어느 날, 자기 앞에 실체로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본 순간 자기가 이전에 섬기던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분을 내가 알지 못한 채, 이런 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채, 내가 75년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강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기가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물려받은 그 땅과 그 지역의 어떤 그 권세와 이런 걸다 뒤로 내버리고 그 땅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경험, 이것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아, 내가 이런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았던가 하면서 아마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친족, 조상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자기의 그옛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이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이나, 어쨌든 뭐 노예 생활이긴 해도 어쨌든 400년 동안이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모습,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과 패턴이 같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이집트의 400년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이건, 나라가 어느 나라이건, 그러니까 좀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첫 스텝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익숙해 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환경, 이것으로부터 등을 지고 반대편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구원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걸음,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Pilgrim's Progress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주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소설이에요. 기독교 소설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혔다는 책. 그 책의 출발도 그런 것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아예 그냥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도 영어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장망성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그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린 게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인데, 이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예, 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아셨죠? 장망성.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장망성. 뭔가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장차망할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 그것은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곳을 떠나나와서 그것을 등지고 이제 그 출발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그게 철로역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그 구원을 얻는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등지고 내가 반대편으로 떠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말씀의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말씀은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성경에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다른 구절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건 좀 뭔가 서로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세상은 이 물리적인 어떤 지구와 또 유니버스,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그 익숙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그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 화성, 금성, 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를 보자면 그 사람 자체도 세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과 문화 전체를 통틀어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세상을 등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이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상 등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아,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나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등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나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 세상도 아니고 또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의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환경과 문화, 좋은 말로 문화지 사실은 죄덩어리입니다. 그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등을 진다는 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멀리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멀리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비슷비슷하다면 등진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삶의 형태로,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이 이게 세상을 등진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그동안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던 그 사회에서 그 모든 거를 등지고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듯이,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이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전해 듣고 세상으로부터 등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세상과 관련해서 표현한 말씀들을 일단 세 군데만 한번 좀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우리 중에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여러 사람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 세상의 친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는 그 신약성경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넘기셔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보충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의미할 때 이것이 세상에 사는 개개인 사람들 자체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죄인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몸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 또 인생,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랑, 프라이드,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도 한번 가보시면요. 이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 즉 예수님을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즉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세 구절, 우리가 읽은 이세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사실 이제 세상 안에 사는데,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 중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택해서 뽑아낸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어떤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세상이라는 그 어떤 실체는 그 세상 문화에 속해 있는 그 마음껏 그 세상에서 그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의 온갖 죄들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그런데 친구 사이를 넘어서 연인 관계인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연인 관계인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죠?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예. 굉장히 열렬한 사이인 것이죠. 뜨거운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사랑에 빠져 있고 열렬히 지금 막 불타오르는데 눈딱 감고 그 사람을 딱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닌가요? 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들 하셔갖고 예.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관계를 그거를 이 내가 이걸 떠나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에서 그거를 떠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심정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떤 큰 계기가 없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이고 악만 행하는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수 없는 것처럼 물론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인간의 기술이 거의 하나님 수준에 비슷하게 자꾸 되려고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는 너무너무너무나 악에 익숙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한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에 익숙한 거예요. 그 악이 악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게 물인 줄도 모르고, 왜 물 속에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물 안에 살면서 물을 매 순간 물을 들이키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마시는 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 마시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물을 마시듯이 악을 마시고 죄를 마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악과 죄를 등지고 떠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떠나야 되는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까지 내가 물 계속해서 매 숨 쉬는 동안 마셨던 그 물이 똥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조만간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장망성,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물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로 전 지구를, 전 우주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구원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장망성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고 떠나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제 회개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이 회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이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딱 펼치시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거기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이 주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동안 복음을 오해했던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전 재산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매일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십일조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만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복음, 기독교 그러면 다 그 목사들이 성도를 이 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 갈취하고, 목사는 돈밖에 밝히는 게 없고 여자 밝히고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악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조심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원래 모습으로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뭐냐면 사악한 자는, 이건 모두가 해당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 이거 모든 사람 해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장망성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순간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마귀가 가는 길 쪽으로 하나님을 반대로 등지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향, 그게 사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살았건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 사악한 자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한 그 모든 의조차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만 요구하시는 거냐? 돌이키라. 방향을 바꿔라는 얘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산 관리입니까? 이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이것입니다. 뭐냐면, 아,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내가 세상에서 하던 그 모든 것을 이 순간부터는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그래, 해볼 마음은 있어. 내가 절대로 안 하려고 내가 다짐을 할 거야. 근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마음속에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행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는데도.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한 순간부터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거는 불가능한데, 내 자신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데?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이 먼지 한 톨만큼의 죄도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봐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단 뭐가 바뀌는 거냐?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먹고 살았던 그 물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역겨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직장 끝나고 자연스럽게 식당 가서 소주 몇병 까고 술 취하면은 같은 동료들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뭐 그냥 정적으로 문란하고 그냥 여름만 되면은 해변가 가가지고 헌팅? 예, 헌팅하고 뭐썸 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모텔을 갈까? 그렇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꽉차 있는 게 그거잖아요. 유부녀 유부남도 등산 가서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 그 애인 만들까 이거잖아요. 동호회가 다 그거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무슨 뭐 등산 동호회 뭐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그냥 살고, 예, 그러던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꽤 많이 알죠? 예. 아, 예. 예. 예, 의심스럽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역겹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이제 돌이켰으니까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심신수양을 하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지요. 예? 그게 아니에요. 돌이킬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셔서 옛 본성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다시는 그 저주스러운 세상, 환멸스러운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난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즐겨하던 그걸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야?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좋은데? 예? 직장 끝나고 맥주 몇 잔에 그냥 같이 즐기면서 이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도우미 부르고 난 그런 삶이 너무 좋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등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식물이나 어떤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 험악했거든요. 모든 자기 친구들 보기에도 나는 정말 너무 더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식물나게 그거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 더 이상 그런 삶으로 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아직 못 끄는 게, 그 식물이 나더라도 나는 아직 못 끄는 게몇 개는 있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지? 이런 걱정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시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등지는 출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세상을 등지는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영광의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뭘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목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 또는 책자, 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참 영광의 하나님인지의 모습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요즘은 하도 이 거짓 이 환상의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이 마귀의 이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이 세상이 얼마나 역겨운 세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온갖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성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얘기만 있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끔찍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떡하니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딱 갖다 대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세상, 내가 지금까지 물 먹듯이 마시면서 해왔던 이 악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이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세상, 또 하나님 자체는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 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악으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 내가 앞으로는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한 톨이라도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그건 자신 없는데 하시는 분은 그 걱정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걱정인 거예요. 성령님이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협조할 마음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협조할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그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이 장망성을 떠날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기울어진 배예요.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네, 선장이 아무리 아 안전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아무리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세요, 안전합니다 얘기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복음을 듣고 세상을 등지기로 이미 출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뒤를 기웃기웃거리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거기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그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던 그 삶이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아직까지 이 구원의 복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부지런히 탐구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